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따를 것인가? 다시 한번 시작! 무엇을 따를 것인가? 자, 그 커피 좋아들 하시죠? 여기도 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도 커피숍이 많은데 여기도 지금 커피숍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보스커피만 좀 보이고 나머지는 잘 안 보였는데 요즘에는 뭐 커피 전문점이 점점 이제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한국분들이 하는 것도 많고 이 커피가 19세기 말 그 고종 황제하고 서양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근 10년 전부터 지금부터 한 10년,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닝커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 커피잔 들고 다니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젊은 사람들의 문화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한 2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병원에 이번에 그 몇 주 제가 못 왔잖아요. 그래서 1년 반 전에 못 왔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와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이제 그래서 다음날 이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해야 돼가지고 토요일날 제가 아주 새벽처럼 일찍 그 저희 처갓집 옆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스타벅스를 갔어요. 그래서 창가 옆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처갓집에는 따로 준비할 만한 것이 없고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스타벅스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창문을 가보니까 그거 뭐죠? 테이크아웃 하는 그 커피 그 있잖아요. 차가 줄을 서는데 그 아침에 쫙 차가 줄을 서가지고 스타벅스에 줄을 서서 테이크아웃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커피 들고 운전하면서 출근하면서 마시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야, 그 제가 보면서 야 우리나라 문화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닝 커피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점심 식사 먹으면 하면 꼭 뭐가 생겨요? 커피를 꼭 먹고 싶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점심 먹으면 꼭 아침은 모르겠어요. 근데 점심은 꼭 커피를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그래서 커피를 찾게 되고 또 친구들을 만나거나 누구 뭐 아는 사람 만나게 또 뭐 누구 거래처 만나거나 뭐 이러면 또 커피를 또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두 잔에서 세 잔 정도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굉장하죠. 두 잔에서 세 잔 정도는 마셔요. 그래서 세계 커피 시장 매출에 있어서 미국은 1위고요. 그냥 압도적인 1위고 매출이 미국은 워낙 그 많이 팔고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압도적인 1위고 그 다음에 2등, 3등을요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중국은 인구가 13억, 14억이에요. 우리는 5천만이고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에요. 5천만인데 13억하고 대결해가지고 막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미국도 3억 5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5천만의 우리 인구가 이 커피 이 매출을 보자면요. 인구 비례로 보자면 우리나라 1위래요. 인구 비례로 보자면. 매출이 그 정도래요. 굉장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커피 바리스타 1세대이면서 커피의 명인으로 불리는 박이추 선생이란 분이 계세요. 이 제1교포 2세로 자라나서 일본에서 태어나셔서 자라신 거예요.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자라셨는데 일본에서 그래서 이분은 발음이 지금도 약간은 일본식 발음 비슷한 게 있어요. 한국말을 하시면 일본에서 낮에는 트럭 운전을 하고 저녁에는 커피를 배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일본 국적을 버리고 다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뭐 일본 사셨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분이 태어났는데 이제 다시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귀화한 거죠. 한국인으로 다시 귀화한 거죠. 그리고는 1988년에 서울 해화동에 보헤미안이란 커피점을 열었어요. 보헤미안. 1988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무슨 커피 전문점 사실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때는 이제 카페들이 이제 조금씩 생길 때예요. 1988년이면 이제 무슨 카페인데 약간 레스토랑도 하고 카페도 하고 그런데 음료수도 좀 팔고 뭐 이 정도가 조금 생기는 그런 시즌이에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전쯤에 그때는 또 다방도 많았죠. 다방이라는 게 또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시점입니다. 근데 1988년에 해화동에서 보헤미안이라는 커피점을 열어서 생두를 직접 볶는 거예요. 이게 뭐 큰 이제 뉴스가 되는 거죠. 생두를 그 커피를 그 커피 그 생두 있잖아요. 그걸 사다가 직접 로스팅을 합니다. 그리고 핸드드립 커피를 선보이는 거예요. 핸드드립 커피. 그때 다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핸드드립 커피를 선보이면서 한국의 커피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이 박이추 선생님이란 분이세요. 지금은 이 강원도 강릉에 가면 카페 거리 있는데 그 카페 거리 저는 안 가봤는데 그 굉장하대요. 굉장하대요. 카페 거리에 그렇게 사람이 많고 관광지죠, 이제 관광지가 됐는데 그 카페 거리에서 커피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후에 문 닫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후에 문 닫는 일이 날이 많기 때문에 저녁에는 영업 안 하는, 괜히 저녁에 갔다가 문 닫혀 있는 경우도 많대요. 저녁에는 영업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날은 오늘의 커피라 그래가지고 그날은 뭐 가서 나는 뭐 저기 커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오늘의 커피라 그래서 한 종류만 테이크아웃이 된대요. 다른 거 시킬 수도 없어. 그냥 아 이거 드세요. 그거예요. 그냥 한 종류만 그냥 테이크아웃이 되는 그런 아주 배짱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운영을 하고 있고 보통 커피점에 가서도 발이 바로 앉지 못한대요. 한 시간은 기다려야 된대. 이 커피점에 가 보헤미니아라는 이 가게에 가려면 가서 번호표 받고 한 시간 기다려 있어야 돼요. 밖에서 한 시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한 시간 기다려 있어요. 한 시간 기다리다가 커피 맛을 볼 수 있는데 또 들어갔다 그래도 한 시간 이상은 못 앉아 있어요. 룰이에요. 그 커피점의 룰이에요. 한 시간 이상은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금지되고 있는 게 있어요. 노트북을 하거나. 이거 많이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 노트북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이거 못 해요. 그것도 못 하고 한 시간 지나면 그냥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오로지 커피만 마시고 잠시 머물다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도 이 커피점에는요, 지금 아무 때나 가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도대체 커피 맛이 어떻길래 한번 가서 보고 싶은데 저는 커피 맛을 모르는 사람이긴 한데 한번 그 대단한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이분이 많이 이렇게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많이 이렇게 잡지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셨어요. 기자가 아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박이추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결이 있다면 말로만 말고 진심으로 미쳐야 한다. 미치면 재밌어진다. 새로운 커피 맛을 찾으려고 이분은 하루에 10잔, 15잔씩 커피를 마셔갔대요.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커피를 많이 마시면 이 카페인 때문에 이 심장이 엄청 뛰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저 같은 경우도 한 몇 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 딱 초월하면 그때부터 막 숨차고 막 가슴이 뛰고 막 이러거든요. 한 두 잔까지는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하루에 10잔, 15잔씩을 마셔가면서 40년 내내 이분이 커피를 지금까지도 내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분이 직접 내려서 판매해요. 지금까지도. 요즘은 뭐 힘이 좀 딸린다 그래요. 이제 체력이 좀 딸려가지고 옛날처럼 많이는 못한다 그래요. 이제 바리스타들을 많이 고용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도 이분이 커피를 내린대요. 이분에게 장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래요. 장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비결은 그냥 미치면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미치면 거기서 그게 이제 재밌어지고 거기서 또 다른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다는 거죠. 아,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돈에 신경을 쓰면 돈이 도망간다. 돈은 생각 안 할 때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돈에 신경을 쓰게 해서 돈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돈이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돈이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돈은 내가 따라가는 거지 돈은 나한테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건 이건 전에 제가 중국의 갑부인 부자인 마윈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고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돈에 신경을 쓰면 돈이 도망간다. 여러분 계속 아끼고 막 쩔쩔매고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돈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안 모여요. 한순간에 확확 날아가요. 없어져요. 하나도 안 남아요. 돈에 매이면 돈이 도망가요. 그런데 돈은 생각 안 할 때 들어오다. 어떻게 할 때? 미칠 때. 자기 일에 미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돈은 그냥 따라오더라. 이거죠. 이분은 커피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저 연세가 되도록 커피를 내리면서 여전히 자기는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최고의 커피를 찾고 있다고. 지금까지도 최고의 커피를 어떻게 만드는 게 최고의 커피가 될까를 지금까지도 찾고 있다 그래요. 평생을 커피에 미쳤고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의 길을 따르며 살아왔더니 어느 날 대한민국 커피의 명인이 되어 있고 유명해져 있고 돈은 따라왔더라. 이런 얘기를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따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뭘 따르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뭘 따르고 있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커피에 미쳐 커피를 따르던 한 사람은 커피의 명인이 됐고 성공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내내 뉴스와 가십 기사가 되었던 것이 아직 한창인 젊은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이라든 성매매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유명 정치인들 역시 비슷한 죄들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2019년 시작되고 상반기 내내 뉴스만 틀면 그게 계속 나왔어요. 세상의 쾌락과 일락을 쫓던 이들의 결말을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것을 이 옛날 성경에서는 뭐라고 일락을 쫓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은 큰 돈을 만지고 있는 것 같아 크게 성공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선택과 그 길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락을 쫓는 자는요. 향락을 쫓는 자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가다가는 인생의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따를 것인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사실은 항상 놓여 있어요. 매일매일 사실 그 기로에 있어요.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감정이 아닌 말씀을 따르라. 다시 한번 시작. 감정이 아닌 말씀을 따르라.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요단강 서쪽과 동쪽을 12개로 나눠서 12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40년을 통치했거든요.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씩 통치했어요. 약 120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의 이스라엘에서 하나의 이스라엘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 있죠? 여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어요. 지파별로 땅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그쪽 가운데 지도를 조금 크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왕궁도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온 이스라엘 앞에 왕의 대관식을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땅으로 갔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인데요. 여기에 세겜이라고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이에 여기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 세겜 땅으로 예루살렘에서 약 60km가 넘는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자, 거기에 대관식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갔어요. 하지만 다윗 가문이 속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이란 사람을 앞세워서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베냐민이고 여기가 유다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다른 색깔이 있는 거 있죠? 여기 쭉 여기까지 다 10개 지파가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하고 그리고 그들 위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이름이 비슷해요. 유다왕은 르호보암이고요. 또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어요. 자, 그리고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으로 급히 피신해서 이제 비상계엄령 같은 걸 선포합니다. 이제 세겜에서 급히 내려온 거예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 군사들을 모집했어요. 그랬더니 18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 북이스라엘의 반란을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자, 르호보암 왕은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온 백성이 르호보암 왕 만세를 부르면서 다윗의 손자이며 또 솔로몬의 아들인 자신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대관식을 거행할 것으로 알았다가 백성들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도 지난 73년,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린 게 40년이고요. 다윗 왕이 40년 다스렸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33년을 다스렸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73년이잖아요. 73년 동안 다윗 왕가의 통치로 나라는 그 주변 어떤 나라들보다 강대해졌고 태평성대 속에서 은을 돌처럼 흔히 여기는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이 위대한 성왕인 할아버지 다윗 왕의 통치와 지혜의 왕이었던 아버지 솔로몬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런 공로는 모르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순간적인 감정이 폭발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급히 군대를 조직하고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는 뭐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한 거죠. 그렇게 반란을 잠재우려고 하겠죠. 자, 우리가 지난주일 예배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인간에게 감정의 뇌와 이성의 뇌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감정의 뇌와 이성의 뇌. 이 보통 이제 감정의 운의 쪽이 감정의 뇌고요. 좌뇌 쪽은 이성의 뇌인데 이 감정의 뇌와 이성의 뇌라는 것이 있는데 감정이라는 이 뇌가 강하게 자극을 받게 될 때 이성의 뇌 활동을 막아버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감정이 폭발하잖아요. 감정의 뇌에 큰 충격이 오고 자극이 임하면 이성의 뇌가 활동을 못해 보여요.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폭발해버리면 이성을 잃게 된다 그러죠? 끔찍한 일을 그리고 저지르는 거예요. 그 순간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때 뇌의 상태는 이 감정의 뇌가 우리 뇌 전체를 장악해버려요. 그때 누구의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 감정이란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으로 판단해봐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니까요. 감정이 뇌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된 감정들, 상처나버린 감정들, 열등감과 같은 감정들, 슬픔과 우울의 감정들, 미움과 분노의 감정들이 여러분의 뇌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 거는 그런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걸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이 통제 안 됩니다. 감정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감정의 폭발을 막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열 가지 신다, 뭐 세 가지 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셋은 더 폭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셋일 동안 뭐 이러잖아요. 셋이면 더 폭발하는 거야. 근데 뭐 어쨌든 열을 신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뭐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감정을 비춰보는 습관을 습관적으로 계속 들이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의 말씀과 지배와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도 마음과 또 감정의 상태도 행동도 계획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행동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게 돼버려요.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자꾸 비춰보는 건 성령님께 나를 자꾸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가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연약해요. 참 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성령님께 나를 맡기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기 시작하세요. 내 감정을 조절하기 시작하세요. 옛날 같아요. 예수 믿고 그런 분들 많아요. 어떤 분 많냐면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걸 내가 한 주먹에 뭐 이런 분들 많아요. 예? 왜 그래요?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분 안에 성령께서 뭔가 통제가 시작된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너 네 감정대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 실수야. 큰일 나. 오히려 해놓고 너 크게 후회할 거야. 성령께서 통제하게 만드세요.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감정에 휘둘려서 욱했다가 그것이 발단에 대해서 걷잡을 수 없는 실수로 이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욱 한번 했다가 부부 사이가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닌데 부부 싸움이 뭐 칼로 물베기처럼 뭐 이렇게 쉽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욱 한번 했다가 이게 회복이 불가할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과의 관계는 깨져버리기도 하고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수치스러울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란 게 이래요. 우리가 그 감정 때문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 됩니까? 자, 2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자, 그렇게 르호보암 왕과 유다와 베냐민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 왕과 유다와 베냐민의 군사들은 그 말씀을 따라 들끓던 이 감정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켰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닌 말씀을 따르기로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 이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감정 따라가지 마시고요.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불완전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화내고 싶은 것도 참고 미워하는 마음도 참고 용서하고 기꺼이 포기도 하고 손해도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불완전한 나의 감정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란 것은 자주 우리를 속입니다. 그 감정 따라가다 망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계산이 아닌 말씀을 믿으라. 다시 한번 시작. 계산이 아닌 말씀을 믿으라.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북이스라엘에는 또 다른 변화들이 시작이 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절 보기 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그동안 약 73년 동안 다윗왕에 의해서 세워진 예루살렘이 수도였어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역사에 의미가 있었던 세겜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요. 세겜은 어디예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예요. 여기 베냐민하고 유다의 경계선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세겜은 어디냐면 여기가 세겜입니다. 여기가 세겜. 세겜이 왜 의미가 있는지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원래 왕의 대관식도 르호보암 왕이 치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거기 남아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그 세겜 땅을 삼아요. 그리고 세겜성을 보수합니다. 증축합니다. 성곽을 쌓아요. 그래서 어떤 위용을 성으로서의 도시로서의 어떤 위용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르호보암의 마음에는 여전히 북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약 73년간 신정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분열이 됐잖아요. 자, 이스라엘 왕국의 정통성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빼고는 결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그냥 왕정 정치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왕은 세워져 있지만 신정 정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나라였거든요. 신정국가였어요. 신정국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율법이 기본이 되는 신정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빼고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남유다 왕국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에 있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자꾸 오고 가게 되다면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있는 왕은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고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염려가 된 거예요. 그게 염려가 된 거예요. 자, 28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마치 광야 40년 중에 모세의 형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계속 얘기했지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유다 왕국 내에 있었고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 성전을 들락거리다 보면은 잘못된 마음들이 생길까봐 여로보암은 그게 마음에 거슬렸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 경계인 단이라고 있어요. 단이란 지역, 북쪽 끝 경계인 단과 이 베델에다가 남쪽 경계 지역이죠. 베델은 각각 금송아지를 만들어놔요. 두 마리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는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산 위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여기 탑스가 한 600m 돼요. 탑스가. 여러분 탑스 걸어 올라가 보셨어요? 걸어 힘들죠. 힘들겠죠. 엄청 힘들어요. 탑스 걸어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왜 거길 걸어 올라가냐 이럴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은 800m, 해발 800m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높아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그 높은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얼마나. 또 그 한참을 와가지고 또 그 산을 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로보암이 뭐라 그래요?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는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선포해 버린 겁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첫 번째 죄예요.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31절과 38절, 11장 31절, 38절, 39절에서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면 다윗에게 줬던 언약을 내가 너한테도 해줄, 너의 나라를 내가 영원히 세울 것이다. 뭐 이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고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 대체할 무언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다른 우상을 만들었어요. 황금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황금을 따르잖아요. 돈을 따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죄였고요. 두 번째는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랬을까? 그건 아마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게 하는 레위인들은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것에 반발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건한 레위인들은 남왕국으로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이게 파면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그냥 아무나 그냥 누구나 제사장하고 싶으면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이 제사장 지파를 외면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두 번째 죄였고요.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죄가 뭐냐면 장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이라고 있거든요. 이 절기를 그들의 종교력인 원래 7월 15일 날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7월 15일 날 장막절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8월 15일로 임의로 이걸 바꾸게 지키게 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게 임의로 바꾼 겁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을 대신하거나 대체할 무언가를 거기다 만들어놔요. 이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있어야 될 뭔가를 대신할 무언가를 갖다 놓는다니까요. 대신할 것을 찾는다니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신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우상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요, 아 저게 왜 이단이지? 라고 생각할 만큼 잘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의 한 분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다 성경을 갖고 있고요, 그들도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로보암이 32절에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라는 표현 있죠. 32절에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로보암의 탐욕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계산이 밑에 깔려 있는 것처럼 그 이단 교주의 욕망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요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하나같이, 여러분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엄청난 물질 문제 또는 심각한 성적인 문제들이 있어 왔어요. 이것은 외국에서 시작된 이단인 몰몬교 같은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몰몬교의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 같은 경우도 약 30여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어요. 부인이 30여 명이에요. 19세기 사람인데 부인이 30여 명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이후에도 여전히 몰몬교 내에서 일부 다처를 허용했었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 역시, 여러분 이슬람 그러면 구약 성경을 믿고 모세 오경을 믿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들의 경전이 따로 있는 거죠. 근데 모세 오경을 믿고 있는데 이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모세 오경하고 자기의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짬뽕해 가지고 자기만의 종교를 하나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마호멧 역시 부인이 13명에서 21명이 있었어요. 가장 어린 아내는 9살짜리도 있었어요. 마호멧이 그랬으니까 이슬람은 지금까지도 그 전통을 따라 일부 다처를 지금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죄다 비슷하게 무엇인가를 만들어요. 자신들의 종교만이 진정한 종교고 기독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짜예요. 그 배후에는 여로보암의 계산과 같은 탐욕이 깔려 있어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따르다 보면 자신의 감춰진 욕망이 다 드러나거든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질 않아요. 그걸 하는 순간 드러나 버리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욕심과 욕망의 시험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에 끌려 욕망을 따르다 보면 그것은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무슨 토를 닫고 뭐를 합니까?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걸 합리화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그 욕망이 밑에 쫙 깔려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어떻게 그냥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다 하면 성경인 거예요. 성경이 아닌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예수가 아닌 것, 주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걸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약 200년간 존속이 돼요. 여로보암 때부터 200년, 약 200년 존속이 되는데 왕조가 몇 번 바뀌는 줄 아세요? 왕가가 몇 번 바뀌는 줄 아세요? 200년 동안 9번 바뀌어요. 200년 동안 9번 바뀌어요. 9번. 9번 바뀌고 200년 동안 왕이 20명 정도 됐어요. 20명. 그러면은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몇 년 다스린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200년에 20명이니까 10년 다스린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그것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너무 많죠. 못 다스린 사람도 너무 많죠. 어쨌든 평균적으로 10년 동안 왕을 했어요. 한 사람 평균. 잘 보세요.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오늘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그쵸? 남유다의 유로보암과 그 백성들이 순종했잖아요. 르호보암의 그 남유다는 345년. 그러면 약 140년이 더 많은 거예요. 그죠? 140년이 더 많은데 145년 동안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 역시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다윗 왕가임을 감안할 때 다윗과 솔로몬까지를 포함한다면 이게 확 늘어나요. 그래서 425년간 하나의 왕조가 이어집니다. 하나의 왕조가 425년간 이어지는데 그리고 이들에게도 왕이 역시 한 20명 있었어요. 그러면 평균 집권 기간이 얼마예요? 20년이에요. 평균 20년. 두 배. 북이스라엘은 평균 10년. 그죠? 왕가도 9번이라 바뀌어요. 근데 남유다는 왕가가 하나예요. 다윗왕가로 쭉 와요. 왕이 거기도 20명, 여기도 20명인데, 거기는 10명씩만 하고, 여기는 20명씩 해요. 이게 평균적이에요. 평균치입니다.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말씀을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 합리화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통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여로보암이 죽으면서 왕위를 물려줘요. 여러분 그 아들이 왕위에 얼마 있었는지 아세요? 2년 있습니다. 친하가 일어나서 그 왕을 죽이고요. 반란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조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로보암만 그런 줄 아세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9번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9번이. 부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되고 이게 왕이 9번,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도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나한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룰이야, 매뉴얼이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나는 그 매뉴얼대로 가야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뉴얼대로 안 살고 그 법대로 안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도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아닌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계산이 아닌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다가 내 마음에 맞고 합리화되면 그건 내가 따르고 그러지 않는 건 안 믿는 이런 게 아니라 계산하지 말고 말씀이라면 다 믿고 순종하며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두 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정이 아닌 말씀을 따르라. 계산이 아닌 말씀을 믿으라. 다시 한번 시작. 감정이 아닌 말씀을 따르라. 계산이 아닌 말씀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른가? 따를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따를 것인가?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감정에 너무 충실하지 마세요. 그 감정 우리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이 아니라, 이 계산이라는 게 이익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산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응답과 그 말씀의 성취가 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이 아닌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